얘기 좀 잘못됐네요. 창세기 41장 41장 53절 4절에서 57절까지 봅시다. 예,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민에 기근이 있으매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는 승이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들이 그 은혜에 대해서 알려면 은혜가 없는 상태에 놓일 때 은혜라는 것이 비로소 이게 감으로 오게 돼 있어요. 은혜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는 7년 대흉년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7년 된 대흉년. 그럼 7년 흉년이라는 것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봅니다. 우수한 품종 씨앗을 뿌려보기도 하고 관계시설 돼서 물을 갖다 보아보기도 하고 모든 과거에 했던 자기가 알고 있는 노하우와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온갖 수고와 노력을 거기다 다 퍼붓습니다. 그런데 그 밑 빠진 동에다가 물 붓듯이 백날 물을 부어도 언제 뭐 했나 수고했나 노력한 게 있었나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 쉽게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은혜라는 것은 뭐냐 인간 행함 자체에 대한 신의 거부입니다. 신의 거절이에요. 평생을 살아보려고 막 노력해도 마지막 순간에 와버리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었나? 내가 지금 산 게 산 거야? 지금 이 순간 내가 죽는다면 과거에 열심히 살아왔던 그것이 전부 다 수프로 돌아가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과거에 열심히 살아왔다는 그 힘이 축적이 되어서 지금도 나를 살려내야 되는데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나를 되살려나지 못한다면 과거의 모든 인간의 수고는 다 내한테는 결국 죽음을 불러뿐이지 아무런 사는 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정이 나겠죠. 은혜라는 성경에서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인간의 행함에 대한 거부반응, 부정, 인간에 대한 외면 그런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간단해 보이지만 이렇게 심오한 뜻이 들어있어요. 이제 그 심오한 뜻을 저와 함께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8장 마지막을 잠시 한번 봅시다. 7년 대흉년, 대풍년, 대흉년에 갖고 있는 그 심오한 뜻이 어떤 뜻인지를 같이 한번 보는데, 창세기 그 8장 마지막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요 대목이 무슨 대목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저 맹세를 선포하는 대목이에요. 인간들이 이 땅에서 어떤 행세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전혀 그런 것은 개의치 않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겠다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21절 앞에 보면 사람들은 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뭐 사람의 그 행동 보고 이렇게 복주 그런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22절에 보면 뭐가 어떤 말들이 있죠? 땅이 있을 동안에 시범과 거둠과 나와 있죠. 땅이 있을 동안에 시범과 거둠이 반복되고 되풀이 되고 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그걸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런 명세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창세기 8장 22절을 모릅니다. 모르면서도 희한하게도 밭에다가 밭 가니까 나중에 가을 되니까 갈거지가 가능하고 씨뿌리니까 삭이 나고 심음이 있으니까 아니 거둠이 생성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자연 생리 자연의 본성이 그렇다 자연의 본 땅의 본성이 원래 그런 거야 자꾸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렇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 안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장악되어 있고 잡혀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원래 그런 거예요. 땅은 원래 그랬어요. 그래야 되고 그게 땅이야. 자꾸 그거 원래라고 생각해요. 그 원래를 동양사상에서는 그걸 뭐냐 자연스럽다. 그걸 자연이라 자연. 이 자연이라는 말은 동양에서 동양 사람들이 생각한 사상이 자연은 뭐냐 스스로 그러함이 스스로. 예? 이를 김용옥의 노자 강좌 많이 들어봤죠. 자연이라는 것은 스스로 그러한 거예요. 외력고 무지를 말아. 노래 가사와 비슷합니다. 외력고 무지를 말아. 자연은 고유의 법칙이 있다. 그 고유의 법칙을 발견했다 하는 사람이 뉴턴의 중력법칙이잖아요. 사과가 떨어져가지고 그걸 보고 발견했다는. 세상의 모든 우주 공간은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는. 질량하수 6.67 곱하기 뭐 있어요. 모든 천체가 떨어지고 움직이는 것은 서로 손들고 붙잡기 때문에 손들고 붙잡는 그 힘을 발견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그 계산하에 미국에서 로켓을 사와려면 몇 개월 후에 몇 년 후에 목성의 표면에 도착한다는 거지 딱딱 아들에 탁탁 맞으니까 보아라 그 법칙이 맞잖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일식이 어디에 있나고 언제 진도에 언제 물결이 밀밀이 설명을 설물이 나가고 하는 다 파악되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런가? 왜 자연은 그런, 그래서 그 과학자들은 그런 힘이 어디서 생기며 왜 있는가? 몰라요. 그걸 몰라요. 그냥 그런 법칙이 있다라는 아는데 그 법칙이 누가 줬으며 그게 왜 생겨야만 하는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천문학자라 한 호킹 박사 말하기를 그렇게 된 것은 그런 법칙이 있는 것은 사람이 그걸 납득하고 이해하도록 그렇게 자연이 될 때 그 자연이 최적의 자연이라서 그렇다. 말이 도대체 뭐야 그런 말인데요. 사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연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그게 최고의 자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어쨌든 간에 몰라요. 그것은 아니면 모릅니다. 만약에 그 지구와 달하고 같이 있다가 달이 막 달라져서 지구한테 막 키스하고 막 달라져서 키스해가지고 박치기 해보면 왜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데? 그건 자연법칙이 응한다는 거예요. 자연법칙이 어디서 왔느냐를 알아야 그 만약에 자연법칙이 깨질 때도 그 깨진 원인과 자기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데 이 세상에는 신은 없고 자연만 있고 자연 스스로만 돼가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활용하고 이용할 따름이다. 그게 모든 것이 가치고 의미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게 진리고 이게 과학이에요. 예? 그걸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고 요셉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애굽에서도 사람들은 가을에 신고 겨울에 가을에 거두고 그냥 했어요. 하면서 자연은 원래 그래야 돼. 신은 원래 그래야 돼. 이래 했는데 갑자기 요셉의 부각과 등장과 더불어서 그 법칙이 일시적으로 깨져버립니다. 대풍년이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는 좀애 심었는데 아니 거두기는 많이 크다. 기분은 좋다마는 어찌 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찝찝하네. 뭔가 이럴 수가 없는데 옥수수를 심어놨으면 10개가 맺혀야 될 옥수수 그게 무려 100개가 열렸다. 10배가 더 열렸다. 아니 이건 기분 좋다마는 아니야 이건 뭔가 이건 우리의 선입견 다 깨지는데 곤란한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흔히 목사들이 잘 인용하는 기질이 있어요. 옥토에 심은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옥토에 심은 뿌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죠. 이것은 하나의 위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크다고 다 줬으니까 아 나한테 머리 크다 이게 무슨 논리 아 무슨 논리 받을지 모릅니다. 사진빨이 묵힙니까? 예. 이거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몸체가 감당을 못하는데 좋은 게 아니고 적당히 해야 돼. 그 적당이란 말 어디서 나왔냐 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동안 과학에 대표했던 자연스러움에서 그냥 유지되기를 원하거든요. 그게 적당이거든, 적당. 갑자기 공부를 잘한다. 만난 30등, 40등 하나에 갑자기 1등 했다. 그 믿을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간능구였지. 니가 죽었다. 니가 누구 거 뺏긴다. 이거는 성신도 안 믿고, 본인도 안 믿고, 본인도 뭐 안 믿어요. 이상하게 찝었는데 찝힌 데 다 하니까 이게 잘 키는 게 아닌가 알거든요. 야, 뭔가 이게 참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기라 하는 게 흔들기.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더불어서 병행해서 이 전 지구상에 흔들기를 시도하는 게 흔들기를 시도하는 겁니다. 왜 흔들어야 됩니까? 은혜인 줄 은혜로 모르고 그냥 자연스러운 거,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 신이라면 이 땅을 그런 식으로 신고해 줘야지. 은혜가 완전한 빠지고. 그저 남는 것은 심는 자기 행위, 그저는 인간의 행위만 높아지고 영광받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탕이 되는 때는 반드시 고난자가 있거든요. 이 죄악하는 세상에, 여기 저 창세기 8장에 여러 번 했습니다만 한 번 더 하면 창세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씨름과 거둠과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 것은 그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뭐냐 하면은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짐승 중에 정결한 새 중에서 잡아서 그걸 불로 태워서 제사를 번제를 드렸더니만 하나님께서 그걸 헌정하시고 그러면서 인간의 죄와 상관없이 씨름과 거둠을 반복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축복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은혜인데 그 은혜의 바탕은 반드시 정결한 아무 죄도 없는 제물에 희생이 코너에 있었단 말이죠. 사람은 그걸 모를 알이 없지요. 그냥 자연 그대로 스스로 그러하다 뭐 이런 걸로 끝나지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고난받는 요셉을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실체, 은혜의 그 근거, 토대, 은혜의 토대와 더불어서 요셉을 그 애굽 땅에 등장시키버립니다. 등장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생각했던, 안일했던 사고방식. 땅은 저절로 그래. 저절로 그래. 난 사고 흔들기 위해서 대풍년을 줘버려요. 기분 좋았죠. 그 다음 기분 좋았는데. 대풍년 주고, 7년 동안 대흉년을 줘버리니까. 저거 아마 인간들도 이제 풍년 때는, 야, 이거 농사 잘 됐다. 처음 한 해는 잘 될 때, 아이고, 모아놓자. 이틀, 다음에 해야 된다. 아이고, 또 모아놓자. 이거 왜 생겨고? 3년째 되면, 아, 원래 땅이라 하는 원래 그렇구나. 이렇게, 내가 그동안 농사가 안 돼서 그랬지. 땅이 원래 이렇구나. 그러니까, 예? 1, 2, 3, 4, 5, 6, 7, 7년 동안 해보세요. 아, 땅이라 원래 풍년을 내게 돼 있어. 그럼 저수단 합니다. 경기가 좋다. 보통 장사하는 사람들, 그 착각이 가갑니까? 손님 왔다. 원래 와야 돼, 원래. 원래, 내 가게는 원래 손님 와야 돼. 또 온다. 원래 와야지. 계속 온다. 그러다가 불황이 터져버렸다. 하나님, 이럴 수가. 이러거든요. 그렇게 잘 될 때는, 그거는 지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원래 그렇게 잘 되던 생각하는 거예요. 대풍년을 주므로 말면 사람들로 하여금, 풍년은 항상 우리의 몫이다 하는 안일함 속에 있다가, 그 다음에 대칠년을 줘버립니다. 쳐져버리면. 그 풍년 때에 그 행복한 낭만의 꿈 같은 시절은 기억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꿈에 보면요. 뒤에 나온 이삭이 앞에 나온 이삭과 나란히 있는 게 아니고 뒤에 나온 이삭이 앞에 나온 이삭을 삼켜버리고, 뒤에 나온 소가 그냥 휴관소와 시시나소를 같이 붙어넣는 게 아니고, 뒤에 나온 소가, 휴관소가 앞에 나온 소를 다 삼켜서 전혀 흔적도 없게 만든다는 내용이 꿈의 이야기예요. 이것은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뒤쪽에 나온, 뒤에 나온 소들이 주도권을 가졌지, 앞에 있는 풍년은, 대풍년은 전혀 주도권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흉년을 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들로 하여금 인간의 모든 행위, 씹는 것도 헛방, 거둔을 심어 거둔 게 있어요. 거두죠. 이제는 기본적으로 땅은 그러해야 되고 자연은 그러해야 된다는 인식은 싸그리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가 노력해도 내가 우리 힘으로는 더 이상 우리를 살려낼 수 없구나, 생각할 수 없구나. 정말 이제는 누가 도와주지 않느냐, 정말 누가 은혜로 은혜를 주지 않느냐, 은혜 없이는 우리는 못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흉년 동안에 그들에게 심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과연 그들이 다 죽을까요? 여기에 보면 요셉이, 여기 오늘 본문에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55절에 보면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심을 구하는지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왕에게 부르짖죠. 어떻게 해결하라고 부르짖죠. 한데 어디 보면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한테 오락한 게 아니고 뭐 요셉에게 가서 그에게 이런 대로 하라. 요셉에게 가서, 백성들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왕께 욕을 했는데 왕은 그걸 슬쩍 밀어버립니다. 누구한테? 요셉한테 밀어버려요. 대흉년과 요셉의 관계, 어떤 관계냐면, 어떤 관계? 이건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오늘날 우리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자본주의식으로 잘 돌아가니까 이제는 예수도 필요 없다, 한도 필요 없다, 이제는 내가 열심히 내가 노력한 여하에 따라서 내 결과가 주어진다, 당연히 그러해야 돼. 저절로 그러해야 돼. 이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 이게 정상이야. 다들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 같은 사방식처럼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에게 가라. 요셉에게. 56절에 보면 온 지민이 기근에 있으니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은혜 받을 곳이, 그 당시에 은혜 받을 곳이 뭐냐 하면 요셉의 창고 위에는, 다른 창고에는 은혜 줄 만한 곳이 없습니다. 다른 집의 창고는 다, 텅텅 다 비었어요. 전부 다. 쥐들도 뭐가 없어요. 쥐들만 물 걸려요. 이것은 현 이 요셉이 있는 이 시대에는 그 애굽의 모든 상황이 어디에 한 사람에 매여 있는가? 오직 요셉에게만 매여 있는, 전적으로 매여 있는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구성을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구성을. 자,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셉을 통해서 이런 구성을 한 것은 요셉은 뭐 잎이 불려졌을 게 아니라 요셉에게는 뭔가 다른 사람이 없는 게 있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사실은 우리가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요셉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그걸 역할을 만드신 거예요. 요셉이 함께 있다. 요셉부터 은혜가 나온다면 요셉한테는 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있었다. 그러면 세상은 원래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이건 원래 자연 그대로가 아니었다. 그건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는 관계없이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일관된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희생과 고난 덕분으로 철딱선이 없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무대기만 하고 받기만 좋아하는 그 인간들을 그동안 먹여 살려온 겁니다. 애굽 사람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원래 내가 씹었으니까 내가 그다야지, 그건 마땅한 줄 알았지, 그걸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생각했는데 요셉이 등장하고 난 뒤에 비로소
은혜 없는 은혜가 상실된 흉년이 되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인간은 뜨고 사는 게 아니고 말씀 없이는 못 산다는 것이 분명히 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요셉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요셉에게 매는 상태에서 그들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한 말씀 드린다면 자 이러한 상황이 지금 애굽의 사람들은 요셉의 창고를 찾아가 요셉한테 얻어먹고 사는데 그러면 요셉이 어릴 때 요셉이 처음 꿈을 받았을 때 그때는 요셉의 가정, 야곱의 가족들은 그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러면 또 물어봅시다. 요셉이 감옥서 있을 때 다른 사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끝에는 이렇게 모든 게 만개되고 실체가 드러났지만 어릴 때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할 때부터 지금 총대적 같이 그 중간 과정에서는 요셉은 뭐였습니까? 시련과 곡해와 어려움과 박해와 거부와 거절과 핍박 그런 걸로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탕이 되면서도 남들한테는 그걸 인정받지 못하고 그저 세파에 시달려가지고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잖아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지난 세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도가 뭐냐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저 교회 바깥에 사람이 다 한 줄 압니까? 아이고 오죽 세상에서 지지를 못 났으면 교회 와서 마약 하나 입에 털어내는 것처럼 그런 성경 말씀 가지고 자기의 그 저 실패는 거 이 땅에서 처지는 거 하면 위로 쏘나 해라 위로나 받아보려고 우리의 시민권 뭐 하늘에 있는지라 뭐 그래 뭐 다시 뭐 재림하신 예수를 기다리고 그렇다고 뭐 올라가고 얼씨구나 해라 얼마나 이 세상에서 낙이 없고 예, 쳐졌으면 남 따라가기 붙였으면 그런 거 그런 약을 하나 먹듯이 그런 약을 먹고 신자 구약을 먹지만 그런 걸 가지고 그 자기 위로나 발랐고 아이고 차라리 내 죽을 게 내 죽을 믿어라 얼마나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소리를 듣고 숨을 듣는 그거 그게 바로 고난이고 예수님 사의 시련입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당신의 해결책은 뭡니까 그럼 당신은 이 땅에 어디서 왔습니까 그건 모르지 우리는 그 이용할 뿐이지 그럼 와서 뭐 할 건데 이용만 잘하면 뭐지 무조건 지 힘들어 해가 이용할 뿐이지 여러분 세상에 근본도 모르고 기본도 모르고 뿌리도 모르고 내 숨 쉬는 거 내가 만든 길을 누가 만든 것도 모르고 내가 복음의 눈을 누가 만든 모르면서 그게 사는 겁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보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안다면 그리고 여러분 처져서 살더라도 요셉처럼 결코 여러분들이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분명히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유지되고 있는데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알아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눈이 열려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이만큼 살아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이 기쁜 소식을 남들에게 알릴 수 있는 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